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티켓 시장에 가서 일찍 왔는데 이게 프린트가 빨리 안 돼가지고 오늘은 생각으로 끝까지 가보자. 생각 굴리기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생각 굴리기의 방법, 요령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의성, 창의적인 해답이라고 할 때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유용하다 또는 진리를 더 파악하게 해준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창의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문양의 낙서를 한다 해도 그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물감을 어떻게든 뿌려도 항상 예전과 다른 모양으로 물감이 뿌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창의성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 여기서는 제가 모르는 어떤 예술 분야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술 분야 제외한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에서는 규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규칙을 그냥 거부하기만 하는 것을 창의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이 공부다에서 든 대표적인 예가 1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1이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가 합치면 물방울 한 개가 되지 않느냐, 1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와 우리 아이 천재다 이렇게 창의적일 수가. 그는 아이들에게 흔히 보이는 발산적 사고예요. Divergent thinking이라고. 아직까지 규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규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칙에서 이탈한 어떤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ivergent thinking은 creative thinking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항상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한 물감 뿌리기 형태의 그 기존의 형태에서 이탈한 그런 사고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1 플러스 1은 1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현실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1 플러스 1은 1이다. 물방울 하나 합쳐서 물방울 하나 합치면 1이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어떤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대신에 오히려 그 문제는 위상수학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래서 물방울 두 개가 합친 물방울도 크기는 크지만 위상수학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어떤 도형이죠. 왜냐하면 닫힌 어떤 구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방울 각각 하나나 아니면 두 개를 합친 큰 거나 같은 어떤 형태로 추상화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잘 확립된 규칙들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파고들어야지 엉뚱한 어떤 산술 규칙,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어떤 산술 규칙, 수를 수와 양을 측정하는 그런 산술 규칙에 그 통찰을 갖다 대면은 유용한 규칙들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방식에도 요령이 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쁘면 삶에서 이득을 많이 본다, 잘생기면 삶에서 이득을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회심리학자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보는지. 그런데 검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득 중에서 하나를 초점을 좁혀가지고 그 사람이 예쁘거나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사심없이 선행을 할 것이냐,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이걸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실험을 설계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보다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실험을 제대로 설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운 여성이 길을 가다가 책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여성이 떨어뜨렸을 때보다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실험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사심없는 선행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책 해주고 커피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 도와주는 사람도 얻을 게 더 많으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실험을 설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좀 이따가 파트 1을 끝낼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굴리기란 무엇이냐? 문제 해결의 답, 해답을 떠올리는 역시 요령이다. 요령. 그러니까 생각 굴리기를 생각 굴리기의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 해답이 떠오른다 이런 보장은 절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요령을 염두에 두고 요령을 따라서 생각하면 문제의 해답을 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이번 생각 굴리기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떠올리고 정교화하는 경험은 공부의 꽃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국시험 공부할 때 도서관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왜 끝판왕이냐? 보통 이제 그 고시생들이 뭐 8시나 9시에 도서관에 와가지고 10시나 11시에 가는데 그분은 항상 12시까지 있었다고.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정신도 미리 안 나가고 정신 딱 돼야 나가고 제일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그분이 제일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늦게 나가기가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끝판왕, 도서관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는데 그 생각 굴리기 역시 이제 공부의 끝판왕이다. 다른 것을 다 해도 우리가 다 해도 생각 굴리기를 제대로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정리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정리형 인간. 즉 남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해 놓은 것을 정리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고 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만약에 정리형 인간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 정리형 인간이 정리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해답을 떠올리지 않으면 정리형 인간이 된다. 근데 이제 해답이라는 것이 큰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그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갰을 때 그 쪼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창의적으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상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요령을 가지지 않고 막 괜히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조급한 마음만 시달리다 보면은 정리형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도 주와 인마가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주와 인마 중에 하나가 그 박학다식하지만 문제 해결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와 인마가 있었죠. 왜? 매듭짓기를 안 하니까. 또 다른 주와 인마가 또 뭐가 있었어요? 평론은 하고 자기가 직관과 통찰은 항상 얘기하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깊이가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만 좀 유려하고 멋진 문장을 평론낭인 반복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주와 인마죠. 마지막으로 생각 굴리기를 하지 않으면 주와 인마가 걸리는데 그게 바로 정리형 인간이다. 학자들도 심지어 정리형 학자들이 있어. 정리형 학자가 되면 그냥 정리만 하고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눈에 해답을 얻는 것을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단계가 답을 구할 핵심적인 어떤 실마리, 아이디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를 때 그때 어떤 큰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이제 떠올리고 난 다음에는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이제 좀 노동을 하면 돼요. 노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노동을 하면서 물론 창의적인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생기지만 어쨌든 핵은 1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1단계다. 네 번째로 가서 문제 해결로서의 공부에서 해답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yes or no라는 답이 아니다. 최종적인 yes or no라는 답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 창조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간 규칙에 대한 아이디어다. 단순히 정보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수학 연습하다가 문제지 뒤에 있는 답안지를 들춰보면, 어? 이렇게 푸네? 이러면 모르던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 불리기냐? 생각 불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고민해서 규칙을 구성해서, 스스로 구성해서 적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검색에 성공했다. 내가 찾던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혹은 내가 논증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논증을 말했네. 이거는 생각 굴리기를 한 것은 아니다. 뭐 안경 어디 뒀더라 해서 샤워실로 이렇게 추적해서 안경 찾았을 때 그것이 엄청 창의적인 활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죠. 생각 굴리기를 통해 나오는 답은 두 가지인데 설정한 문제가 두 가지인 것과 마찬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첫 시간에 문제 설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여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 두 번째는 기존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적용해서 나오는 결론이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답. 그래서 이 두 종류 모두 문제를 풀 수 있는 규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핵심. 그래서 이것이 바로 1단계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핵심인 문제의 열쇠인 거죠.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2단계의 체계화와 정교한 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설득하고 자기 아이디어도 설득력에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 예로서 저는 이것이 공부다에서 플레밍이 페니실린의 기초가 되는 푸른 곰팡이 하는 역할을 알게 되었다. 포도상 구균이란 세균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세균 배양배지 한 부분만 세균이 다 죽어버렸다. 그냥 실수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목표는 포도상 구균을 잘 기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에이 실패했네. 이거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다시 길러야 될 때 짜증만 내고 그냥 가면은 봉합이죠. 왜 그 애들이 다 전멸했을까? 그리고 이게 골고루 전멸한 게 아니고 어떤 일부분만 이렇게 전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식의 공백이 생겨서 그 갭을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물질이 들어갔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을 하거나 포도상 구균이 원래 뭐 다 잘 자라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면은 아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없겠죠. 그냥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이 갭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규칙을 넣어야 된다. 무언가 이 세균을 전멸시키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되는 애가 여기에 있을 것인데 검사해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팍 떠올리는 거죠. 푸른 곰팡이가 아마 이 세균을 죽일 것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정말 그러냐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세균 배양을 해봤는데 일부가 전멸해가지고 죽었으니까 푸른 곰팡이가 세균 죽이는데 최고다 이래서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주겠죠. 그 아이디어. 그래서 새로 실험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알려는 목표로 가설을 검증해봐야겠죠. 그게 이제 2단계 작업인 거죠. 그래서 1단계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 열쇠를 얻으려면은 호위망을 좁혀야 된다. 호위망을 좁혀서 초점을 볼록렌즈로 신문을 태우듯이 초점을 잘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대단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물건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생긴단 말이에요. 얼룩이 진다거나 뭐 물건이 이렇게 윗부분이 살짝 뒤틀려서 나온다거나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안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느 공정을 수리해야지 불량 생산이 멈출까? 공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계도 엄청 공장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냥 생각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고치면 되는 공식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고장 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수요로 하는 문제 해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려면 의심되는 범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얼룩이 졌다 그러면 그 틀을 만드는 모양이나 틀을 만드는 것 이런 작업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뭐 의심되는 부분을 더 좁혀놔서 최근에 어떤 공정의 사소한 변화라도 있었던 부분이 어딘가 그래서 더 좁혀가고 그래서 어떤 지식 이거는 지식이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것 자기가 기대한 것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만이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실수나 허탕으로 아 얘는 아니네 하고 지워나가는 것도 무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추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료를 찾는데 검색 키워드를 뭐 10개 정도 잡았다. 근데 7개를 했는데 허탕이더라. 나오지 않다. 그럼 어쨌든 7개는 없다는 게 알았으니까 나머지 3개만 더 검색해보면 되니까 그만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포위망을 좁혀 나가는 게 바로 포위망 좁히기인데 우리 경찰 영화 보면은 그런 수사망 좁히는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비약을 하면은 전혀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완전히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위망을 좁히는 것은 항상 잠정적인 작업이고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포위망을 좁혔는데도 그것이 결과가 영 난망하게 나온다 이러면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위망 좁히기 위해서는 경찰 영화를 떠올리면은 좀 이미지화가 될 겁니다. 근데 포위망을 제대로 좁히려면 7번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제대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대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봉합이죠. 봉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설정해야 된다. 즉 관련되는 규칙을 잘 고려하면서 이미 확립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구성하기에 발전적인 형태로 문제를 정식화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봉합이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지 않도록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규범적 질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간통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간통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헌법 그 37조 2항에 뭐 국민의 기본권 공공복리 공공복리나 뭐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제한하기에 중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서 문제되는 기본권은 자기 신체 결정권이죠. 자기 신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기 신체. 이쪽에서는 건전한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 풍속 질서다. 그래서 비중을 저울로 이렇게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다 다를 거야, 아마. 대체로 보면은, 잘생겨가지고 바람튀게 생긴 사람들은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자기는 바람 절대 안 피고, 질투심을 강한 사람은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싸우겠지.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헌법재판소 다수에게 말한 대로 자기 결정권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는 제한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제한할 만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야 이것 가지고 제한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표현만 바꿨을 뿐이지 그냥 무게를 딱 떠올려서 따지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할 모든 도덕적 고려사항을 사익 대 공익이라는 저울에 달아놓고 그냥 다른 걸 다 용광로 속에 때려박아서 융해시키기 때문에 포위망이 제대로 좁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뭐 간통죄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간통죄라는 걸 실제로 결혼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왜냐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은 이혼소송을 이제 그 소장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혼소송 소장을 넣어야 되고, 이혼소송 소장이 취하되면은 이제 고소취소 반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는 그 결혼은 100% 깬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쪽에서는 그거야 그렇지만은 간통죄가 무서워가지고 간통을 안 해서 유지되는 결혼의 경우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이쪽에서는 간통죄가 단순히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 배우자의 복수심의 용도나 위자료를 더 받아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이제 간통죄 통계를 보면은 전체 형사 입건된 것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중간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법원 단계에서 이제 합의해서 공소기각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합의를 해주기 위해서 위자료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서 간통죄를 친고죄로 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어떤 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그 사람 당연한 권리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또 이쪽에서는 간통죄를 규정해 놓으니까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다. 그 신분센터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도청장치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니까 뭐 그런 것은 따로 처벌을 하면 되고 그 심각하지 않다. 이 주장을 또 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외국을 봐라 간통죄를 범죄화한다는 미국의 몇개 주와 우리나라 그다음에 후진국들밖에 없다. 외국인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대로 생각해. 끝이 없어. 여기 서로 부딪힌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비중을 따지게 되는데 너무 체계하지 않나? 마치 그냥 이쪽에 찬성 넣은 거, 이쪽에 반대 넣은 거 열거해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결정했던 대로 생각해요. 결정했던 대로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정식화한다면은 관련된 잘 확립된 규범적 원칙을 먼저 탄탄히 해놓고 모델을 채택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범주를 이렇게 좁혀 나가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관통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죠. 부부 간의 어떤 심리성실의 의무를, 성적 정결의 의무를 어기는 일이다. 근데 약속을 어기는 일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죠. 친구랑 뭐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갔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약속 어기는 거고. 근데 근로계약기간을 노동자가 위반했다. 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일할 거냐. 2년 일하겠다. 학원에서는 오래 일하는 사람 좋아하니까 그래 했는데 6개월 뒤에 관뒀다. 처음부터 6개월 뒤에 관둘 생각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그 기업에서 특수한 직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뭐 위약금 같은 걸 토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기죄는 약속 어겨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내가 돈 갚아줄 테니까 돈 빌려달라 이랬는데 돈 갚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 그래서 안 빌려주고 자기가 먹고 날랐어. 그러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 약속을 어긴 일이 형사처벌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이 간통과 같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형사처벌을 받는 종류 이 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규칙 중심의 사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규칙을 구성하는 형태로 발전적으로 질문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발전적으로 질문을 구성할 때 항상 봉합의 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특수한 분야는 처벌하고 특수하지 않은 분야는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특수하다는 그냥 네이밍, 라벨링, 이름을 붙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킨 다음 마찬가지다. 또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이 아랫도리 일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니 그 법이 도덕의 최소한인데 법과 도덕의 최소한의 경계가 어디냐고 간통죄에 대해 산산한 경계가 그걸까 처벌하는 거라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걸 처벌하지 않는 데까지 경계가 멈춘다 그러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들을 자신의 논거로 들이대는 거는 논거로서의 가치가 0이죠. 논거로서의 가치가 0이다. 그래서 이런 봉합에 빠지지 않게 기준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모델을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국민주의 같은 형태로는 이 기준은 주먹구구 계산으로 봉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통죄가 있을 때의 사회 효용, 간통죄가 없을 때의 사회 효용. 이게 값을 계산하면 그 값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어떤 수치로 계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치 그런 값이 모종의 객관적인 형태로 산출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결론에다가 말만 덧붙인 거지 납득할 만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어떤 방법, 사회 효용, 사회적으로 영향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 모델 중심의 사고 이야기할 때, 매듭짓기 이야기할 때 공리주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적응적 선호와 외부적 선호 그리고 오지랖을 적응적 선호, 오지랖 그리고 공지성, 은밀한 독재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모델로서 채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 모델을 채택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델을 채택하고 다섯 번째로 자유주의 모델에서 시민들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는데 배경적 자유를 가진다. 그 배경적 자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닌다. 회사에 다니면은 열심히 한창 일할 시간이죠. 10시인데 밖에 나와서 영화 본다. 그러면 감봉되거나 그런 일을 자주 하면은 해고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영화를 10시에 나와서 마음대로 볼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일상 용어에서 쓸수 있죠. 근데 그 자유가 없다는 말은 배경적 자유까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을 포기한다면은 포기하고 나는 11시에 실업자가 돼서 영화를 보러 갈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경우에서 본다면은 어떤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 그 직책을 맡았으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의무는 배경적 의무는 아니에요. 종교 단체라는 2차적 결사체에서 자기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의무이지. 자기가 거기서 나오고 사채서 쓰고 다 했는데 그래도 너는 그거 해야 돼. 이런 의무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배교의 자유가 없겠죠.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기로 했다. 이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했는데, 너왜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갑자기 가톨릭에서 개종을 해서 가톨릭이 신자가 아니게 되었다. 했을 때, 왜 일주일만 미사 봐야 되는데 미사 안 보냐고 쫓아 경찰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는다. 이런 경우에 배경적 자유가 침해됐다 그러죠. 배경적 자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신부님으로 있는 한 가톨릭 교회 조직은 그 사람에게 미사를 보게 할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청구권 그리고 2차적인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모델 시민들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기 때문에 배경적 자유 토대 위에서 약속을 통해 서로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날 때부터 배경적 자유가 없어진 사람은 없죠. 또한 약속을 통해서 배경적 자유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노예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계약. 노예는 그 말의 의미상 배경적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 밑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오면은 도망했다고 처벌받죠. 형사 처벌받고 막 몽둥이도 얻어맞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려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경적 자유와 청구권이 서로 구별되는 이 두 가지 의무나, 두 가지 차원의 의무나 권리가 있다. 이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이제 키가 되는 거죠. 열쇠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돌려가지고 하면은, 아, 배경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 거구나. 동의에 의해서 배경적 자유는 2차적으로 포기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포기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단순히 지키지 않는 것은 배경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다음 강사 중도했구만. 근데 애초에 그 청구권의 기초를 왜곡시켜서 타인의 배타적인 권리에 속하는 것을 침해한다. 청구의 기초를 왜곡시키는 게 뭐냐면은 사기칠 때 보통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리기 때문에 처음에 갚을 생각으로 빌렸다가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은 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 안 갚는다고 무조건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갚을 전망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사기가 돼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 그 사람 말을 믿어가지고 어떤 2차적인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패한 거죠. 정보가 부패한, 그 부패한 기초 위에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율성이 왜곡이 되었고, 거기까지는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 사람의 어떤 배타적 권리가 되는 대상을 침해하거나 침해 위험 가속. 예를 들어서 재산권 같은 경우가 배타적인 권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 처벌이 된다. 아니면은 제가 그냥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랑 친구를 먹었단 말이에요. 친구를 먹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한 1년 이렇게 지냈어요. 1년 지냈어요. 잘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네? 그랬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 분명히 거짓말을 쳤죠. 그래서 친구를 맺고 어떤 경험을 한다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결정의 기초를 부패를 시켰지만은, 배타적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침해한 적이 없죠. 침해한 적이. 만약에 그런 걸 다 침해하면 우리가 조금씩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거 다 처벌돼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처벌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배타적인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춰져야 된다. 간통은 어디에 속하느냐? 간통 어디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문제를 좁힌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그 구조의 핵심을 발견하고, 어떤 것은 약속을 어겨도 처벌받고 어떤 것은 약속을 어기면 처벌받지 않고,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반례들도 고려하면서 자유주의 모델의 구조, 즉 배경적 자유와 청구권이나 구별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별 기준들을 만들어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면은, 이게 결혼이랑 분명히 2차적 계약인 거죠. 2차적인 계약을 하고 간통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간통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 애초에 결혼 안 했겠지. 나중에 이제 간통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결정, 결혼이라는 결정의 기초를 부패하거나 왜곡시킨 바도 없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의 기초를 왜곡시키나 부패시킬 수는 있겠죠. 몰래 만약에 간통을 한다면. 그런데 배타적인 권리의 대상에 속하는 것을 침해했느냐. 무엇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상대방 배우자의 생식기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약속을 통해서. 그러면은 생식기 노예 계약이라는 거죠. 결혼이. 그렇지만 자유로운 시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사회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노예계약은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체에 대한 지배권은 자기 거라. 여러분이 증여계약을 맺었다. 신장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보통 장기 기증하려면 세 달 동안 음기 조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하고 수술 준비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루 가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뭐 휴가도 많이 내야 돼요. 휴가도 앞뒤로 많이 내가지고 했는데 수술대 위로 올라가기 전에 겁이 난다. 신장 하나 가지고 잘 살 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변심으로 하기 싫어졌어. 장기 기증을 하기 싫어졌어. 도장 쾅쾅 찍고 의사한테 설명 충분히 듣고 다 했어. 다 했고 다 했는데 장기 기증을 하기 싫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장기 기증을 안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지금 법질서 내에서 허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장기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고 그것이 계약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배타적인 권리가 조금이라도 이전되는 게 아니죠. 항상 2차적으로는 이전돼요. 여러분 몸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쓰러져 나가면은 이제 그 장기는 별개의 물건이 되지만 몸 속에 있는 한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또는 부분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쌓아나가면은 간통의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가 그냥 내가 좀 그 마음 피고 싶은 성향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중요해 보인다. 목록 쫙 열거하고 저쪽에서도 충분히 열거할 수 있는 어떤 목록들, 대응할 수 있는 목록들 중에 나는 이쪽 택해, 나는 저쪽 택해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생각 굴리기에서 포위망 좁히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자, 8번. 이제 우리가 규범적 사고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죠. 경험적 탐구의 경우는 어떠냐. 경험적 탐구의 경우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보고 듣는 게 경험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딱딱하고, 이건 무리고 부드럽고, 흐르고, 이거는 또각또각 소리가 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각인지를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의 세계에 대한 신념들의 거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축조된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디서 들어가지고 들어서 이걸 믿고 들어서 이걸 믿고 그래서 이게 일관되게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손쉽게 생각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경험적 질문은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이건 좀 이따 설명할 텐데, 통해서 세운 가설을 긍정 또는 반증하는 형태로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를 제대로 정식화해서 포위망을 좁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통념 위험성, 예를 들어서 10대 고등학생에게 노동을 하면은 좋다. 10대 때 노동을 하면은 인생 경험이 잘 되고, 왜?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대학 진학이나 뭐 이후에 교육에 드는 비용과 가계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향후 보다 책임 있는 노동자로 만들어질 직업의식을 미리부터 함양할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존경심을 배가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화 된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데 그걸 조사를 안 해보고 또는 이것을 조사에도 무조건 이 말이 맞도록 문제를 설정하거나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대조구와 이제 대조 집단과 통제 집단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다른 조건은 같은데 일을 하고 안 하고만 차이 나는 청소년들을 뽑아야 되겠죠. 각 계층별로 성별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일탈 행동이나 아니면은 직업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죠. 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불로 안 믿을 것 같아서 이제 주석까지 달았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 엉터리다 이런 신념들은 워낙 적기 때문에 돈이 가계비나 대학 진학에 아주 최소한의 도움이 될 뿐이다. 진짜 어려워서 생계를 꾸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이 단순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직업의식을 함양해라고 보냈을 경우에 사실상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소득의 거의 대부분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거나 노스페이스인가요? 아니면 텔레비전 광고가 수요를 창출한 사치품에 탕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을 하면은 교육과 학업 심취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노동과 그 가치에 대해서 보다 냉소적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10대 때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은 엄청 이 거친 취급을 받거든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아가지고 더 냉소적으로 된다. 그래서 노동을 한 10대가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라는 문장에 훨씬 더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탈 행동에 대해서 봐도 노동을 하게 되면 일탈 행동을 오히려 조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경험적 가설로 검증해 봤을 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믿음을, 사실에 관한 믿음을 가질 때도 우리의 가치에 관한 믿음과 그것을 단단하게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탈학교 이런 데 좀 친화성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진짜 배움이지, 책상 앞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노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믿어야지 그걸 왜곡하거나 해가지고 그냥 기각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규범에 대한 판단과 사실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통념 2를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동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덜 떨어졌다. 익숙하다.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영화, 청소년 하이틴 미국 영화에 보면은 너드들 나와서 말도 좀 약간 오버하게 하고, 대인관계도 서툴고. 그래서 책 너무 많이 읽으면 그런 너드가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미지, 일화적 정도, 우리의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휴리스틱 관념에 불과하고, 그 관념과 실제 상황은 크게 다를 수가 있다. 연구를 해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고 학구적인 사람이 독서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도 좋고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자동차 수리를 즐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여러분 독서를 점점 많이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자기 삶을 조직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서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은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남들하고 대화 안 하고 같이 얘기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책하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대체시킨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은 많은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일화적 예나 휴리스틱 컨셉션, 대표적인 어떤 관념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관념, 돼지 하면 돼지의 상이 딱 떠오르죠. 물고기 하면 이렇게 생겨서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이런 게 떠오르죠. 뭐 독서 책 많이 읽는 사람은 뭐 책 파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거하고 사실의 진리하고 관계 없다. 항상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가설을 만들어낸다. 또는 낮은 자존심이 공격성의 원인이다. 그래 미국에서 이 낮은 자존심이 공격성의 원인이라는 이 심리학자들의 발언 때문에 자존심 높이기 운동이 한참 일어났어요.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그런데 후속 연구들에 의하면 자존심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하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낮은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란 말을 이제 조작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떤 통념에 따르면은, 야, 그런 게 낮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도 사랑하지 못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랑은 달리. 그런데 그 뒤에 구성 연구에 따르면은 만약에 동일한 자존심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A와 B가 동일한 스케일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이 사람을 높게 보면은 이 사람 공격적인 성향이 낮고 남들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낮게 보면은 이 사람은 공격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일 공격성이 높아질 때는 자기는 자존심은 엄청 센데 남들이 그 자존심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인지 부조화 일어나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월컥월컥 욱한다 그러죠. 욱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고소득계층의 젊은 남성을 조심해야 된다. 고소득계층의 젊은 남성은 자존심은 센데 사회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했을 때 부딪혔을 때도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큰 싸움이 날 수가 있다. 욱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들을 검증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통념에 의해 네 번째는 뭐 사람들이 두뇌 영역의 10%만 사용하고 있다. 뭐 아인슈타인도 자기 두뇌의 30%밖에 사용하지. 제 이야기 1980년대 처음 들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리는 뇌의 전정력을 사용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추가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뉴런들을 만들어내느냐.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인지 이미 있는 걸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건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입에서 입에서 전해져. 머리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통념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좀 항상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가 직접 조사하거나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조사해서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면은 잠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알고 믿고 있던 것들이 과학적 방법에서 뒤집어지더라도 놀라면 안 돼. 놀라는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규범과 어떤 가치평가와 사실에 대한 믿음을 쓸데없이 긴밀하게 결부시켰을 때, 긴밀하게 결부시켰을 때 그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남녀 차이의 많은 부분이 진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초래된다 라는 결과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공격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그건 그냥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거고 그 사실 여부는 반복되는 과학적 조사 방법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가치평가 때문에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일 리가 없다. 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와 기회의 평등한 분배의 문제이지 어떤 특수한 기능에 있어서 수행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라든지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규범들은 가치 사실에 의해서 그 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공부다 해서 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의 중력에 의해서 이제 빛을 힌다. 그래서 계기의식 때 아서 에팅턴 경의 탐사팀이 그것을 이제 실험으로 검증했던 거죠. 근데 빛이 힌다는 사실은 매우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이죠. 그 사건을 예측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예측했는데 맞추지 못했으면은 이제 가설이 기각되는 건데, 즉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실을 좁게 예측할수록 어떤 가설이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어떤 형태로든 반증하지 못한다면 가설은 쓸모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다. 투렛 증후군이 있는데 이 투렛 증후군은 꿀꿀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개처럼 지저대고 막 엄청 음란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가족이 있던 뭐 할머니가 있던 음란한 아주 막 의사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안면에 경련이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음란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니까 정신분석학 자들이 자유연상 키포트에서 음란하고 이렇게 경련 이런 거니까 성행위하고 관련이 납니다. 그래서 안면 경련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 안면 경련이 성적 쾌감의 원천이 되면 무의식적 성적 추구의 표현이다. 이 안면 경련은 사실상 자위행위의 대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면 경련 항문 변태 성욕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전환 증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설명을 반박할 필요 없어. 그냥 뇌에서 일어나, 뭐, 무의식의 단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이 투렛 증후군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어떤 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약물로서 할로페리돌이라는 약물로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순전히 신경계의 질환이고 약물을 참사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이제 생산적이지 못하다, 발전적이지 못하다, 즉 문제를 잘못 설정한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왜 투레트 증후군이 일어나는가라고 일단 설정을 했죠. 투레트 증후군이 일어나는 걸 설정하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일어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성적 쾌감의 원천이 되고 무의식적 성적 추구의 표현이다. 그래서 수험을 상동적으로 안면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레트 증후군에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레트 증후군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걸 검증할 방법은 전혀 없죠. 이미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음란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너는 수험을 얼굴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투레트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수험을 손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 걸렸다고 하고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증하는 형태로 가설을, 경험적 가설을 만들지 못한다면 안 된다. 이것이 3번 조작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operationalism, 조작주의라는 것은 개념, 과학이라서 개념은 측정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배에서 느껴지는 쓰린 느낌, 이건 일상 용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렇지만, 과학에서는 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쓰린 느낌이라는 것은 다른 관찰자가 느낌이나 그 정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 수행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지 되는데 한번 실험하고 그것은 끝이다 이러면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걸로 누구나 똑같이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 박탈 시간이나 혈당 수준 같은 생리적 지표로 조작해서 정해야 된다. 사진 편향 문제는 우리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자꾸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적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쓰는 것을 비슷한 용어를 어떤 과학, 심리학과 같은 과학에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조작적으로 따로 정의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는 그 용어가 쓰이는 규칙체계의 맥락 속에서 그냥 그대로 파악하면 된다. 용어의 문제가 해답을 구해주진 않는다. 용어는 4번을 넘어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 또는 과정이 아니라 탐구를 출발시키는 예비단계다. 그래서 본질주의적인 사고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지능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과학적인 질문으로 던질 수는 없다는 거죠. 과학은 지능을 일련의 측정 가능한 어떤 관찰 사태하고 연결된 기능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그래서 점수가 얼마이면은 이 여기에서 측정되는 것을 지능이라고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는 사고할 수 있는가? 엄청 대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것은 무의미한 질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조작적 기준이 없으면. 왜냐하면 컴퓨터는 사고할 수 있는가? 이거는 과학 경험적인 질문이죠. 사고할 수 있거나 사고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 사고하게 되거나 사고를 하게 되거나 사고를 하지 않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과학이 아닌 독립된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탐구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 다만 철학이 이 문제를 잘 탐구하기 위해서 예비 단계에서 용어를 명료하게 정리해 줄 수는 있겠죠. 이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탐구하게 되면 사고라는 개념 자체를 막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컴퓨터가 하는 거는 다 사고에 포함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용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한 것이냐. 그래놓고 컴퓨터는 사고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컴퓨터는 섹스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 섹스를 욕구에 느끼는 것이 사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컴퓨터는 섹스 욕구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고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게 용어를 정의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서 추구한 게 있느냐. 그래서 또는 컴퓨터가 발전했을 때 컴퓨터가 과연 어떤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하나를 추구한 것도 없죠. 뭐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들은 컴퓨터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보통 만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심이를 보시면은 심심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직까지 되게 멍청하긴 한데 그 질문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죠. 근데 이게 대화를 연결시킬 줄을 몰라 걔는. 이전의 대화의 답과 새 답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이 사용자가 던지는 질문에 뭐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힘내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반응하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이 매뉴얼을 따를 뿐이기 때문에 사고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존 서리라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긴 한데 이 사람 이 결론은 틀렸다. 왜냐면은 우리의 두뇌도 이 생물학적 구조상 매뉴얼화된 대로 사고할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결론을 낼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그냥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요. 대표적인 게 이제 튜링 검사다. 그래서 이한 방에 이제 검사자가 있는데 채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방에 있는데 한쪽은 인공지능 컴퓨터고 한쪽은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와 대화를 해보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가려내라 이렇게 검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연에 불과할 정도로만 맞춘다. 사실 50대 50 찍으면은 뭐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 적게 맞을 수도 있는데 통계를 검사자를 여러 명을 동원해 보면은 그게 이제 평준화돼 가지고 사실 이제 우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의 대화 능력은 인간의 사고 수준에 오른 것이죠. 구별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튜링 검사다. 그러니까 튜링 검사에 의하면은 튜링 검사의 의미에서 이 컴퓨터는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그런 컴퓨터가 안 나왔어요. 심심히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심심이 뭐 슈퍼 스페셜 3가 나와가지고 진짜 심심인지 알바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오면은 튜링 검사를 통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튜링 검사를 통과한 컴퓨터와 통과하지 못한 컴퓨터 사이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도움이 되는 경험적인 문제 설정 방식이다. 경험적 탐구에서 생겼다. 두줄 요약하면 문제의 제대로 된 정식화는 되도록 봉합에서 멀어지는다. 이미 해결한 문제의 기초 위에서 이미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식 위에서 더 발전적인 답을 찾기 쉽도록 유도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대로 정식화되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감통죄는 학문인가 위원인가. 원래 이제 풀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yes or no 질문만 계속 머릿속에 던지면 그걸 아무리 백날 이렇게 떠올리고 있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몰입해도 그거는 밥만 먹고 그것만 학문인가 위원인가 학문인가 위원인가 이렇게 생각 아무리 도움이 그게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령이. 고유망을 좁히고 모델을 선택해서 초점을 낮춰가지고 문제를 다시 재정식화하고 분류를 하고 기준을 발견하려고 어떤 규칙이 필요한가 핵심을 파악하고 열쇠를 떠올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요령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41분이니까 10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까 전화가 오니까 영상 녹음이 중지가 되는군요. 녹음이.